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뉴스 속속.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의료계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집단 행동에 들어갈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단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행동이 시작됩니다. 5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고 오늘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먼저 파업에 들어갑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조혜령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사직서를 내고 내일부터는 근무 중단에 들어갑니다.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들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인 만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많을수록 의료 현장의 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비의사인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도 휴학계를 내고 동맹 휴학에 들어갑니다. 어제 원광대 의대생 160명이 처음으로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행동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는 행동이라며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대화로 풀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집단 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호소에도 이어본 강경한 입장입니다. 만약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이러한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필수 의료를 회복할 첫걸음으로 삼자는 건데요. 이어서 양형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인력난에 허덕였던 필수 의료 과목 의사들은 18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겨우 숨통이 트이겠다고 반기고 있습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필수 의료 과목에서 전공의 지원율은 50%도 못 채울 지경입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 김무 씨입니다.
대학병원 했을 때는 너무 손이 부족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면 당직도 너무 많이 서고 안 좋은 케이스를 한 차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의대 지원은 네, 찬성이에요.
다만 이들도 정부 발표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2035년까지 의대 정원을 만 명은 늘려야 한다는 연세대학교 박은철 예방의학과 교수도 이들을 교육할 준비는 부족하다고 짚었습니다.
거기에 65% 늘어나면 수용이 안 돼요. 교수를 뭐 두 바퀴 돌리든지 교수가 뭐 현재 많지도 않으니까.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필수 의료 개혁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 조건이고 정부가 필수 의료 대책이라고 하는 거를 또 내놓고 부족한 곳에 가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통해 늘어날 후배 의사들을 필수 의료 영역으로 끌어가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CBS 뉴스 양형욱입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비교적 잡음이 적은 국민의힘과 달리 계파 간 갈등이 터져나온 민주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백담 기자입니다.
CBS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 업체 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약 44%, 더불어민주당 37%를 기록했습니다. 7%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를 1% 넘어선 수치입니다. 여야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섰습니다. 한 위원장에 대해 일을 잘한다는 답변은 53%로 과반이 넘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잘못한다는 부정 답변이 약 57%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힘 상승세로 이어지는 반면 공천 갈등이 부각되는 민주당에 대해선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상명 평론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들어와서 뭔가 달라지는 분위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에 비해서 민주당은 아직도 이재명이에요.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에서 이탈이 더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평가가 44.1%, 부정평가가 51%를 기록한 가운데 중도층을 중심으로는 이번 총선을 통한 윤 대통령 심판론이 50.1%로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 백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출신의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을 단수 공천자로 선정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총선 주도권을 놓고 통합 일주일 만에 극심한 내홍에 빠진 모습입니다. 조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부산 해운대갑 지역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신들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던 주 전 비서관이 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첫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 주 전 비서관을 비롯해 이승환 전 행정관, 전희경 전 비서관 등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서울 중랑갑과 경기 의정부갑으로 험지로 분류되는 곳들입니다. 이 때문에 윤심 공천 논란을 차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 지역에 대폭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서 속도와 폭을 조절하며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정치의 대안 세력이 되겠다고 빅텐트를 쳤던 개혁신당은 내홍에 빠졌습니다.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과 공천을 둘러싸고 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이낙연 대표 측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 김종민 최고위원입니다.
처벌하거나 배제하려면 절차대로 해야 민주주의죠. 이건 이준석 대표한테도 안 좋아요.
여기에 더해 이준석 대표 측의 총선 홍보 정책 결정권 요구에 이낙연 대표 측이 다른 안을 제시하고 나서는 등 총선 주도권을 놓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민주당은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추미애, 전현희 등을 격전시에 투입시켜 반전을 꾀하겠다는 각오지만 아직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등 공천 작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논란 등 당내 공천 잡음이 계속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공천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힘에 크게 뒤진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자 당은 말 그대로 비상사태에 빠졌습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절체절명의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채널과 소통과 이해를 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 지도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나경원 전 의원의 대항마로 서울 동작 의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서울 강동갑에 전격 투입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당사자의 확실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개회합니다. 내일과 모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열리며 본회의는 오는 29일 예정돼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와 4월 총선 선거구 확정 처리 등이 관심사입니다. 백현동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태헌 기자입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씨가 지난 13일 1심 법원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자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청탁을 성남시 측에 전달해준 것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겁니다. 김 씨는 당시 최종 인허가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선대 본부장 출신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씨와는 청탁을 들어줄 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동떨어진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백현동에 이어 대장동 재판에서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와 민간업자들 사이 유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온 건데 관련해서 수백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도 이재명 성남시장 측과 업자 사이 유착 및 금품 거래가 모두 인정됐다면서 향후 공소 사실 입증의 중요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태현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줄고 거래가 늘고 있는 것인데요.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김수영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4% 내리며 전주보다 낙폭이 줄었는데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거래량도 회복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각각 2천 건, 6천 건 선이 깨졌던 서울과 경기 아파트 계약 건수는 지난달 다시 각각 2천 건, 6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집값 반등을 주도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소진된 후 지난해 4분기 급감했던 거래량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한 기저효과가 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집값 낙폭이 줄고 거래량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금리가 높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집값이 단기간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직방 빅데이터랩 하명진 랩장입니다.
실수요자는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하락이 가시화되고 거래량의 일정 부분 회복된 후 움직여도 늦지 않아 보입니다.
실수요자는 가격 매력도가 있는 물건, 그중에서도 신축 위주로 접근하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평년 대비 절반, 인천과 경기는 평년 수준의 입주가 이뤄질 전망인데 수도권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자 민주투사인 나발리의 옥중 사망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발리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의 한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변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발리의 시신이 시베리아 북부의 한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고 독립매체 노바야 가제타가 보도했습니다. 시신에서는 멍자국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가슴의 멍자국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흔적이라며 나발리는 아마도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혈전증으로 돌연사했다는 입장이지만 나발리는 사망 전날까지도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여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는 러시아 정보요원들이 나발리 사망 전 교도소를 방문해 CCTV와 도청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혈전 유발물질을 억지로 투입한 뒤 혈전이 좁아지는 영하 20도의 추운 환경에 노출시켜 살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나발리 대변인입니다.
분명히 뭔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죽은 게 아니라 살해됐다는 것입니다.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서방 지도자들도 이번 사건의 배후로 푸틴을 지목하며 맹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경찰은 나발리 추모 공간을 훼손하며 지금까지 400명이 넘는 추모객들을 연행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CBS 뉴스 변희철입니다.
어제 낮 1시쯤 속리산에서 40대 등산객이 탐방로에서 20m 아래 경사지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낙석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낙석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15분 뉴스 브리핑 CBS 아침 뉴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절기상 우수인 오늘 아침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부산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좀 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예상 강우량은 부산과 울산 경남에 20에서 60,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또 중부 내륙과 경남 경북 내륙은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은 오늘 낮까지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여러모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0.7도로 2월 중순 아침 최저기온으로서는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5도에서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 12도, 원주대전 14도, 광주 16도, 대구가 21도까지 오르는 등 우수절기답게 봄날 같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비나 눈 소식이 잦은 가운데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최대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CBS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